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 텐데요. 법의 학이나 형사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그 영향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뭐 독성학부터 디지털 포렌식, 안면 인식도 법률이나 윤리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AI가 수사나 증거 분석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함께 뭐랄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기대됩니다. 그럼 우선 AI가 법의학에서 실제로 활용되는지 그 사례부터 볼까요? 독성학 분야 자료를 보면 AI 덕분에 검사의 정확도나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네네.
특히 신종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빠르게 변하는 것들. 이런 걸 식별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디지털 탐정견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 보니까 사람 유골, 특히 두개골이나 골반 엑스레이 같은 걸로요.
네네.
그걸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사망자 성별이나 나이를 추정하는 연구도 아주 활발하다고요. 이 딥러닝이라는 게, 그 컴퓨터가 이미지 속의 복잡한 패턴을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더 빠르게 찾아내도록 학습시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 식으로 법의 병리학이나 영상 분석, 개인 식별, 정말 여러 분야에서 AI가 쓰이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요, 이런 AI 기술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등 장점도 분명 있지만,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AI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거요. 소위 투명성 문제라고 하죠.
아하, 블랙박스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요. 비용 문제나 또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지, 뭐 그런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디지털 포렌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LLM, 거대 언어 모델 역할에 주목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아, LLM이요?
네.
네.
방대한 텍스트로 학습한 모델들이 키워드 검색이나 파일 복구 같은 되게 복잡한 작업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돕는다고요. 심지어 사람의 그냥 말로, 자연어로 지시하면 알아서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결과까지 내놓는다고 하니, 와, 이건 수사관들한테 정말 강력한 조수가 될수 있겠는데요?
네, 그 잠재력은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수 있죠. 디지털 증거가 워낙 방대하니까요. 그걸 신속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또 새로운 과제가 생깁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 복제 같은 거요.
AI가 만든 가짜 정보들.
그렇죠. 이런 정교한 가짜 정보들이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들어보면 AI가 만든 증거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또 이걸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기술, 법률, 정책 전문가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그 예측치한 얘기도 있었죠. 범죄 예방 차원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거요. 과거 범죄 기록이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곳이나 시간을 예측하고 경찰력을 배치한다는 개념?
네, 소위 예측 치안이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보내주신 보고서들을 보면 여기에도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험이요? 어떤?
학습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데이터가 기존 사회의 편견을 담고 있다면 AI는 그걸 그대로 학습해서 특정 인종이나 지역 사회에 대한 과잉 감시 같은 차별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데이터 품질 문제,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블랙박스 문제, AI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려운 거요.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AI는 도덕적인 판단은 못 하거든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인간 전문가의 책임감, 윤리의식,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에 기반한 어떤 명확한 규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AI를 뭐랄까, 인간 전문가를 대체하는 만능 열쇠로 볼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판단을 돕는 강력한 보조 도구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기술 발전에 맞춰서 윤리적, 법적 기준도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AI가 법의학이나 형사사법 분야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 그 가능성과 함께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들, 뭐 데이터 편향성, 투명성 부족, 또 딥페이크 같은 악용 가능성, 윤리 문제 같은 것들이요.
네.
결국 인간 전문가의 감독과 책임 있는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AI 기술을 접하실 때 아 이게 편리하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이면에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AI 기술이 더 정교해져서요. 법정에서 AI가 분석한 결과나 심지어 AI가 생성한 데이터가 증거로 제출된다면요.
네.
헌법에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증인을 직접 마주하고 질문할 권리요. 그런데 AI는 증인석에 설 수가 없는데 이 권리는 과연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